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가 27일 백두산 중국 영토 부분을 창바이샨이라는 명칭으로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알리면서 중국 지린성 동남부에 위치한 창바이샨은 중요한 다단계 화산 폭발을 기록하고 있는 극적인 지형과 다양한 암석 종류로 인해 화산 활동의 열린 학습장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천년에 걸쳐 발생한 천년의 불출은 현대 역사상 가장 큰 화산 분출 중 하나이며 이는 국제적 중요성을 띠는 축적물을 만들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네스코는 또 창바이샨은 화산 분출물이 쌓여 형성된 복합 화산 가운데 수백만 년 동안 가장 잘 보존된 곳중 하나라면서 특히 정상에 있는 켄치, 천지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큰 분화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백두산은 중국과 북한의 접경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는 중국, 나머지는 북한의 영토입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 언론들은 앞으로 한국식 표현인 백두산보다 중국식 명칭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를 대상으로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운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일본 NHK 방송 등이 28일 보도했습니다. NHK는 이달 보도에서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와 기타 목표물에 대한 반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미국과 최대 40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라 25일부터 닷새간의 훈련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훈련은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맥캠벨함에서 진행됐으며 약 20명의 자위대 병력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K는 이번 훈련이 실제 장비들을 이용해 이루어졌으며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의 기본 절차를 익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람 이메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맥캔베람에 승선한 기자들에게 이번 훈련이 미국의 동맹이자 파트너인 해상 자위대에 토마호크 미사일 관련 운용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또 앞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추가 훈련이 예정돼 있고 미사일 인도 후에도 훈련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해 12월 당초 도입 계획보다 1년 앞선 2025 회계연도부터 토마호크 미사일 일부를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1,600km에 달하며 후쿠오카에 배치될 경우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해안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게 됩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에 공습을 가해 최소 한 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관리들에 따르면 이날 공습으로 사망한 12세 소년 외에 3개월 영아를 포함한 어린이 4명 등총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올레 시내 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이번 공습으로 주거용 건물 2채와 의료기관 1곳이 부분적으로 파괴되고 교육시설을 포함해 총 14개 건물이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티모시코 하르키우 경찰국장은 러시아군이 이번 공습에 UMPV D30이라는 명칭의 신형 비행식 유도폭탄을 사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내 후보우 주지사도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민가의 주민들에게 신형 폭탄을 시험하기로 결정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하르키우 일대는 러시아와의 2년 넘는 전쟁 중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자주 받아왔지만 대구경 유도탄이 사용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성명에서 밤사이 러시아가 발사한 공격용들은 28기 중 26기를 동부, 남부,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의 이번 공습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투베르 지역의 러시아 공군 조종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군사동맹은 1991년 옛 소련 몰락 이후 러시아를 향해 동쪽으로 확장해왔지만 러시아는 나토 국가를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 국가를 향한 공격적 의도가 없다면서 폴란드, 발트해 국가들과 체코 등 겁먹고 있는 일부 국가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한 넌센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F-16 전투기에 대한 질문에는 이 F-16 전투기들이 배치될 경우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 국적자 6명과 외국 업체 두 곳에 대한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원심 불리기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 정부는 위험 감소 등 북한과 논의할 것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국이 미일 동맹 격상 움직임과 관련해 국가 간 군사협력이 제3자를 표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지역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1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 국적자 6명과 외국 업체 두 곳에 대한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자금줄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27일 공동으로 러시아와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개인 6명과 업체 두 곳을 추가한 신규 대북 제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천말, 전영근, 정성호, 오인준, 리동혁, 유붕 등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록법인인 알리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록법인 파이오니어, 벤컨트스타 등 업체 두 곳이 새롭게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조치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은행의 대리인과 해외에 있는 북한 정보기술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위치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는 이들은 불법 자금을 이동 및 위장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계획을 조율하고 유령 회사를 설립하며 비밀 은행 계좌를 관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알리스와 파이오니어 벤컨트스타 부동산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모회사인 진영정보기술협력회사에 대금을 지급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진영정보기술협력회사는 지난해 미국이 북한 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과 관련해 제재한 기관 중 한 곳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특히 알리스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모회사인 진영정보기술협력회사에 지급한 대금은 250만 달러 이상입니다. 또 진영정보기술협력회사는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기관으로 러시아와 라오스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산하회사 및 대리인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제재 대상에 추가된 전영근은 알리스의 팀장으로 파이오니어 펜컨트스타 부동산으로부터 진영정보기술협력회사로의 대금 지불을 조율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또 오인주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조선대성은행의 러시아 대표로 이 은행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성호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진명합작은행의 러시아 대표로 북한 지도부의 석탄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 계획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철만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금강은행의 중국 대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북한은행을 위해 북중간 100만 달러 이상의 결제를 알선했습니다. 금강은행은 미국 정부가 미국 은행들을 상대로 발표한 거래 시 주의해야 할 북한 은행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은행입니다. 그 밖에 유부은과 리동혁은 모두 중국에 본사를 둔 단천은행의 대표입니다. 단천은행은 미국과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조선광업개발공사의 탄도미사일 판매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의 공동조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활동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제재 회피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공동의 결의를 강조하면서 한국과 협력해 이번 조치를 취한다며 우리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계속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최근 원심 불리기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 정부는 위험 감소 등 북한과 논의할 것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 전문가들은 강선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다소 엇갈리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북한과 하고자 하는 가치 있는 많은 논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최근 북한이 평양 외곽의 강선에서 원심 불리기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언급한 비핵화의 중간 단계가 여전히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보느냐는 BO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미라 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 보좌관은 지난 4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정책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부의 정박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 고위 관리도 그 다음날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며 궁극적인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신 우리는 북한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뚜렷하게 확대되는 걸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긴장 격화의 위험을 높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또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국제 안보와 세계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26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강선의 한 건물 뒤에 3월 16일과 23일 사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핵 전문가들은 강선 핵시설이 확장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에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논앤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핵 역량 확대 움직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년 전 발표한 2021년 국방과업에 맞춘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논앤 연구원은 그러면서 강선 핵시설의 확장이 최근 확장된 영변 핵시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사용될 부품인 원심 분리기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란 겁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강선 핵시설의 확대를 북한이 그동안 꾸준히 보여온 핵 역량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봤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영변에서 새로운 경수로가 가동됨으로써 원심 분리기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경수로를 가동하는데 농축 우라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강선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두 전문가가 다소 엇갈리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강선은 주요 원심 분리기 생산 시설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원심 분리기는 핵물질 추출에 쓰입니다. 하지만 강선에서 실제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강선 시설에 우라늄 농축 역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강선 시설이 원심 분리기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시설로 보이며 같은 장소에서 원심 분리기의 조립과 우라늄 농축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이 강산 시설이 중요하다고 본 배경에는 전력 공급이 있었습니다. 시설 내에 이중 전선이 설치돼 있는데 이는 전력이 확실히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와 같은 전력 공급은 북한 내에서 드문 일이며 영변 핵시설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전력이 공급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핵시설에 정통한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하며 그들이 강선에 있는 원심 분리기 공장에서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강선 핵시설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서 냉각이나 전력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강선 시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다고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최근 확장공사를 마친 영변 핵시설과 같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장비와 물질 등이 강선에서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영변 외에 외부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숨겨져 있는 핵시설에서도 강산시설에서 생산된 부품이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한국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오늘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망료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북한의 도발 양상과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포함한 지속되는 도발 행위가 3자 안보협력의 수준, 범위, 영역 확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아울러 3자 안보협력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 방위를 위한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안건을 다루기 위한 회의 일정이 다시 잡혔습니다. 미국은 전문가 패널이 지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8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27일 VOA에 이같이 밝히면서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당초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예정된 시간에 열리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VOA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력해 전문가 패널의 중요한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은 설립 이후 안보리로부터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5년 동안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보고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전문가 패널 임기는 매년 4월 30일 만료되는데 안보리는 해마다 3월쯤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1년씩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후르카와 가스히사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위원은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던 임기 연장 회의가 연기된 이유는 러시아와의 이견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패널의 임기 연장과 관련해 주로 중국의 의견을 달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설명입니다. 후르카와 전 위원은 26일 VOA 전화통화에서 최근 발표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러시아 개인 및 기관에 대한 분석이 지배적이라면서 이런 역학관계 변화로 러시아는 패널을 없애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 러시아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해왔던 것보다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에 더 많은 방해가 될 수 있다며 패널이 러시아 관련 제재 위반에 대해 너무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지금 당장 패널을 해체하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러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안보리 이사국 간 견해 차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합당한 패널의 임무에 대해 안보리가 합의에 도달하는 데 방해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다만 항상 합의가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적시에 이뤄졌던 것은 아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이뤄졌습니다. 주요 임무는 1718위원회의 활동 지원으로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러시아 정보기관 수장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이른바 적대 세력의 책동에 맞선 양국 협력 강화를 논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둔 사전 점검 등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이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나리시킨 국장은 리창대 북한 국가보위상과 회담을 가졌고 대외정보국 대표단과 국가보위성 간부들 간 실무회담도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담들에선 한반도 러시아를 둘러싼 현재 국제 그리고 지역 정세들에 대한 견해가 상호 통보되고 적대 세력들의 가증되는 정탐 모략 책동에 대처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이 폭넓고 진지하게 토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종 동지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회담들에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직속 해외첩보기관인 대외정보국은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연방보안국과 함께 러시아의 양대 정보기관으로 미국의 중앙정보국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대외정보국 수장의 북한 방문은 2011년 미하일 프라코프 국장의 방북이 공개된 이후 13년 만입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밀착이 군사, 외교, 경제 등에 그치지 않고 서방에 맞선 정보 분야 협력으로까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양측의 회담에서 적대 세력들의 가증되는 정탐 모략 책동에 맞선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한일 정찰 강화,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 등에 대응한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한미일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어떤 정찰 활동 이런 것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북러 간의 군사 안보 분야 정보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앞선 사전 점검이 이번 대외정보국장 방북의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러시아 정보수장이 직접 북한을 찾은 것은 푸틴 방북과 관련된 사전 행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일본과의 정상회담 관련 물밑 접촉이 무산된 북한은 북러 정상회담 수요가 한층 커진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5연임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의 5월 방중설과 맞물려 푸틴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을 연이어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이 5월 중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영석 박사입니다.
푸틴 방북과 관련된 사전 보안점검, 안전점검 차원에 이게 좀 주목이 되는 거죠. 5월 달에 중국 가는 거죠. 5월이면 시기적으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러시아 정보수장이 체제 결속과 주민, 탈북민, 해외 노동자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북한의 국가보위성 수장을 만난 것은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 박사는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의 대규모 노동자 파견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잇단 소요 사태 등으로 북러 정보 당국의 협력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노동자, 북한 노동자들의 폭동 내지는 소요 사태 이런 게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북러가 지금 대외 정보국과 북한의 국가 보위 성의 협력을 한다면 지금 그 문제가 유력하고요.
일본 산케이 신문은 25일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에서 건설 현장에 파견된 북한인 노동자 수십 명이 2월로 예정됐던 귀국이 연장된 데 반발하며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도 콩고에서 발생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에 기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 관련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당국 수장의 외국 방문이 통상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에 대내외 관영 매체에 나리시킨 국장의 방북을 공개한 것은 북러 간 협력이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인태 박사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과거 냉전 시대 옛 소련과의 관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식으로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전 측면도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해서 지금 김정은의 업적 차원에서 그리고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반제 반미 연대 이 부분에 러시아도 꼭 우리 같은 편이다 이걸 좀 더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중국은 좀 뒤로 처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북한이 그 프로파간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연결을 시켜서 평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 경제대표단이 지난 26일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했다고 27일 보도했습니다. 윤 대외경제상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북러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공동위원장급 실무회담에 참석해 러시아 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과 경제협력 방안과 이행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과의 접촉을 거부한 배경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 따른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절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일본 총리를 상대로 강공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7일 최근 김여정의 발언을 보면 북한과 일본 두 나라의 입장 차이는 좁힐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대일 접촉 거부와 관련한 B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김여정의 발언은 북한은 일본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문제를 다루지 않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의사나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하고 진전을 이루려면 북한의 동의가 필수인데 북한은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문제 삼으면서 북일 정상회담은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일본 지도자를 이용해 도쿄와 워싱턴, 도쿄와 서울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고 대화 재개를 계기로 일본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 탐색할 기회를 엿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노력의 실패를 한탄하지 않는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외교적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모스크바와의 관계는 견고하고 석유를 포함한 러시아의 원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평양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을 계속 지원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두 나라가 북한을 옹호하고 보호할 준비가 돼 있으니 북한은 자만심과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요즘 북한은 절박한 상황이나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임스 프르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상회담에 관한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은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일본의 우려는 주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이런 입장을 유지한다면 북일 정상회담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2월 15일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 놓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했었습니다. 프레지스타 부석자는 북한이 계속해서 납치 문제는 해결된 문제라고 보고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기시다 총리는 북한 정권과 어떤 종류의 정상회담이나 어떤 종류의 경제적 지원에도 관여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y continue to insist that this is settled business, and unless they move that from that position, it'll be extremely difficult for Kishida to engage in any kind of summit meeting.
북한이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기시다 총리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을지 보려고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평양은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약화된 상태로 그와 내각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여정은 26일 발표한 담화에서 사상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는 일본 총리의 정략적인 타산에 북일 관계가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북한은 납북자와 비핵화, 제재 등 주요 사안에서 기시다 총리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강공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주요 목표는 미한일 새 동맹국 파트너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북한이 정상회담에 진지하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충분한 것을 제공한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문제는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절실히 특히 납북자 문제를 위해 정상회담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그 정도까지 타협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에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어떤 대화라도 아예 대화를 안는 것보다는 낫다면서도 이상은 현실에 의해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하는 것이 낫지만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만 좋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이나 접촉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세네갈 주재 미국 대사 등을 역임한 제임스 줌월트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 CEO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북한과 일본 사이에 진지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사정이 과거보다 호전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줌월트 CEO는 북한이 러시아와 활발히 경제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이 유엔에서 북한을 옹호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은 확실히 이전보다 나아졌다면서 북한의 외교 상황이 3, 4년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ituation for North Korea certainly looks better than it did previously because North Korea is engaged in robust economic exchanges with Russia.
줌월트 CEO는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유엔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것은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만 현재 북한은 그 주제에 대해 대화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m sure North Korea still desires the lifting of UN sanctions. That's still a tool tha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줌월트 CEO는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며 따라서 북한이 유엔 제재 해제를 원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화에 응할 것으로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중간 단계는 이미 실패가 증명된 접근법이라고 전직 고위 관리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외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공허한 메시지라며 북한에 제시할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3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의 대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프리 부보좌관님,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미국이 북한과 위협 감소와 제재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그런 대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불과 몇 주 전 바이든 정부 고위 관리들은 북한 비핵화의 중간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죠. 미국이 북한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Not a good signal in my view, first of all. This is a signal generated by the aggressive stance taken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both in their weapons program.
제 생각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우선 이런 신호가 나온 이유는 북한 당국의 공격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한 정치적 결정 말입니다. 이른바 평화통일이라는 북한의 장기 정책과 반대로요. 둘째로 올해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죠. 바이든 정부는 대처해야 할 위기들을 응시하고 있고요.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중국, 남중국해, 타이완 위기 속에서 또 다른 위기를 조성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본질적으로 북한을 매수하려는 것이죠. 거의 20년 전 부시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걸 목격한 저로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바이든 정부가 불필요한 긴장을 잠재우려는 걸까요? 북한 문제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롱 전 차관보님 어떻습니까?
Well, what is an election issue is number one, minimizing the number of conflicts that a president or potential presidential candidate is dealing with.
하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마주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건 분명히 선거 이슈입니다. 또 미국이 힘과 전력 투사 능력 약화로 산만하고 무능해 보이는가도 핵심 이슈가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북한 문제가 포함됩니다. 바이든 정부와 대선 후보들은 조기의 현안을 고르려고 합니다. 불필요하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요. 북한이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정치 후보가 다뤄야 할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들은 가자 전쟁과 타이완에 집중할 겁니다.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충돌들 말입니다. 대중에 보내는 신호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급에서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요. 당분간 말썽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죠. 이건 제 세계에서는 멍청한 짓이에요. 우리는 북한과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요. 우리는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매번 김정은의 반응에 실망하고요.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대북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비핵화가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필요하고 암묵적 사실을 명시한 것뿐이라고 했죠.
Entrance steps have been on the table since these negotiations began. And frankly, North Korea hasn't taken any of the opportunities for entrance.
중간 단계는 협상 내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북한은 그런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잡은 적이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면하면서도 분명히 변화를 촉구한 건 현명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물러섰습니다. 불투명한 제재 관련 협상을 또 한 번 벌이면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하는 건 큰 실수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외교를 추진할 때 우려가 있었죠. 적당히 타협해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중간 조치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거래를 하면 우려되어 온 잠재적 트럼프식 접근법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First of all, if there actually would be some kind of deal, I don't think it would be related to what Trump did because Trump basically said
뭔가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방식과는 다를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핵화하면 이 모든 걸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건 중간 단계와 다르죠. 중간 단계는 빚 좋은 개사할구일 뿐입니다. 북한의 관심을 끌려는 게 아니라 미국 유권자나 외교 정책을 주시하는 미국인을 겨냥한 것이죠. 그들은 세계가 미국처럼 생각한다고 믿고요. 미국 정부에서 북한을 주시하는 사람들은 김 씨 정권에 대해 잘 알고 그들이 이런 술책에 안 속는다는 걸 압니다. 부분적인 단계적 조치를 시도하되 비핵화는 포기 안 한다는 말의 실제 청중은 미국 유권자들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런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죠. 하지만 북한이 혼동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중간 단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추진했던 것과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한국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한과 군축 협상을 시도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북핵 문제는 이미 병 밖으로 빠져나온 진이라고 했죠. 군축 협상론에 대해서도 왜 안 되느냐고 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이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세요.
First of all, we shouldn't predict what a possible Trump administration or a second Biden administration will do. Time will tell. But I don't think that
차기 트럼프 혹은 바이든 정부가 뭘 할지 예측하진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하지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단계를 추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으니까요. 저는 2000년대에 곤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수석대표와 그 일에 긴밀히 협력했죠.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속임수를 쓰는 걸 보았습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와 대화, 국제적 위상을 수용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다른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걸 발견했고요. 다시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어요. 북한이 평온과 안정, 긴장 완화를 원한다는 징후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 정치적 이유로 정반대를 원하죠. 바이든 대통령도 이걸 압니다. 하지만 그가 표를 얻으려는 유권자들은 모르죠. 그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누군가와 잘 지내면 상대도 호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북한은 그러지 않으니까요.
조지 W. 부시 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내셨던 당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당시 2008년 6자회담은 검증 문제로 좌초했습니다. 북한이 핵 동결에 합의하고 이행한다고 해도 미국이 완전히 확인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Well, we certainly couldn't then because you remember they even blew up their plutonium reactor, but then we discovered at roughly the same time that they were pursuing secretly.
우리는 이전에도 그렇게 못했죠. 북한은 당시 플루토늄 원자료까지 폭파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거의 동시에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걸 알아냈습니다. 핵 능력을 얻기 위한 다른 경로였죠. 저는 반대편과의 대화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테이블 위에 올릴 건 그것뿐입니다. 중간 단계를 제안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것을 매우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비핵화 목표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표현뿐 아니라 협상 도구로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인용하신 정부 관리들은 이런 정책을 작성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물론 장기 목표를 여전히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표는 모종의 중간 조치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지만 외교적 승리로 내세울 수 있죠.
And the fact of the matter is, as Ambassador Jeffrey points out, there's zero indication from the North Koreans, much like.
문제는 제프리 부부장관님의 지적처럼 북한은 그럴 조짐을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마치 북한의 동맹인 중국, 러시아와도 같습니다. 무기 유형과 규모를 줄이려는 그들과의 협상처럼요. 유일하게 군축이 이루어졌던 건 냉전 이후 미국과 옛 소련이 핵 능력을 감축했을 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푸틴은 그 약속도 되돌리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는 단계적 합의로도 불리는데요.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제재 완화와 맞바꿀 만하다고 보십니까?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 폐기만 제시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결렬시켰죠.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I can't read the mind of President Trump or President Biden or whoever we may have, but I can say that President Trump was 1,000% right. Walking away.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혹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제가 그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건 1,000% 옳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제안은 모욕적인 것이었죠. 어떤 제안이 나와야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장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분명히 약속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무기협정 체결 당시의 공약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이죠. 또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그런 공약에 관한 한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 수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김정은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60년 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은 소련과 핵전쟁도 불사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미국 본토를 사거리에 두는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했죠. 한국인들도 지금 국경 너머로 북한의 전술 핵과 마주하고 있고 사실상 머리에 핵을 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느끼는 안보 위협이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인들이 느꼈던 것과 비슷한 수준 아닐까요?
It's a very good question and I can understand South Koreans from feeling that way, but there was a major difference. Our whole logic of deterrence of the Soviet Union.
아주 좋은 질문이고 한국인들이 그렇게 느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소련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은 핵 우위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소련은 탱크, 포병, 병력 등 재래식 전력이 매우 우세했죠. 한반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대규모 군대를 갖췄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군을 믿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래식 공격을 막기 위해 핵 억지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우리의 핵 역량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롱 차관보와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밝혔듯이 우리의 대응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단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불과 몇 달 전 핵무장 잠수함을 한국에 전개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쿠바 위기 때와 지금은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강력한 억지력을 갖췄습니다.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핵 공약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폴 르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북 억제의 초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능력 발전을 저지하는 것에서 현재는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는 쪽으로 이동했다는 건데요. 미국은 북한에 그은 핵금지선에서 물러서고 있는 건가요?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고도화하면 미국의 금지선도 계속 후퇴할 수 있지 않습니까?
Three points on that. You know, during an election year, a lot of people think out loud. We've seen a number of administration officials that are floating the idea of, well, maybe.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선거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큰 소리로 밝히죠. 많은 관리들이 북한을 좀 더 유화적으로 대하자고 제안하곤 합니다. 선거 기간만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두 번째로,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 우리는 북한 핵개발에 대한 확실한 금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비상사태에 대해 생각하고 있죠. 어떤 이유에서든 상황이 바뀔 경우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요. 이건 그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모두가 예민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행동은 충분한가? 북한의 어떤 행동이 선을 넘는 것인가? 하지만 결국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금지선이 있고 선거철에 여러 소리가 나오더라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소리는 정치지 정책이 아닙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은 레크메라 사령관을 잘 아시죠?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Well, first of all, he's a great general. We served together in Syria. Let me explain two of my points to go along with her three. First,
우선 그는 훌륭한 장군입니다. 우리는 시리아에서 함께 복무했죠. 전 두 가지만 얘기하죠.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그의 임무는 북한을 비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책 차원이죠. 사령관의 임무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고 그는 매우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르케머라 사령관은 김정은에게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시리아에서 우리가 맞붙었던 러시아인들과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문제가 있으면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이죠. 모든 군 지휘관들은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북한이 그럴 의향이 있다면 괜찮은 일이죠. 하지만 그건 사소하고 전술적이고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행정부 관리들이 말하는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롱 차관보 말처럼 억지 임무,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된 금지선과도 완전히 별개입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영하 1도에서 1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 안주, 남포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오후는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 3도, 최고 12도, 안주 최저 2도, 최고 10도, 남포 최저 3도, 최고 11도, 신의주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1도, 강계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최저 1도, 최고는 8도. 다음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 12도. 개성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오후에는 맑고 최저 3도, 최고 13도. 사리원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3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함흥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3도, 최고 13도. 장진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2도. 해산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4도. 원산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는 14도입니다. 청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는 10도. 선봉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는 0도, 최고는 8도가 되겠습니다. 삼지연은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영하 1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고 앞바다는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1 내지 2m, 동해 먼바다 오전에 1 내지 3.5, 오후에는 2 내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 내지 2m로 일고 오후에는 약간 낮아져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 1 내지 2.5m로 일다 오후에 약간 낮아져서 1 내지 2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 군사정부 최고 실력자인 미엔 앙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27일 일부 강대국들이 미얀마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무장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연례 국군의 날 열병식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는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군정 반대 세력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약탈하며 증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군정은 국제 언론인들과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생산하는 가짜뉴스에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군정은 미얀마 민주주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잠시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라면서 총선거 실시를 무산시키려는 무장단체들에 맞서 국민과 군대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했던 2020년 11월 총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며 이듬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반대 세력 탄압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에 아라칸군, 타항민족해방군, 미얀마 민족 민주주의 동맹군으로 구성된 반군연합 형제동맹은 지난해 10월부터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군정에 저항해왔습니다. 미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를 대상으로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운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일본 NHK 방송 등이 28일 보도했습니다. NHK는 이날 보도에서 일본이 적미사일 기지와 기타 목표물에 대한 반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미국과 최대 40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라 25일부터 닷새간의 훈련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훈련은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맥캠벨함에서 진행됐으며 약 20명의 해상자위대 병력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K는 이번 훈련이 실제 장비들을 이용해 이루어졌으며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의 기본 절차를 익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훈련을 참가한 람 이메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맥캠벨함에 승선한 기자들에게 이번 훈련이 미국의 동맹이자 파트너인 해상자위대에 토마호크 미사일 관련 운용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또 앞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추가 훈련이 예정돼 있으며 미사일 인도 후에도 훈련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해 12월 당초 도입 계획보다 1년 앞선 2025 회계연도부터 토마호크 미사일 일부를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1600km에 달해 후쿠오카에 배치할 경우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해안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게 됩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가 27일 백두산 중국 영토 부분을 창바이샨이란 명칭으로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알리면서 중국 지린성 동남부에 위치한 창바이샨은 중요한 다단계 화산 폭발 흔적을 기록하고 있는 극적인 지형과 다양한 암석 종류로 인해 화산 활동에 열린 학습장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천년에 걸쳐 발생한 분출은 현대 역사상 가장 큰 화산 분출 중 하나이며 이는 국제적 중요성을 띠는 축적물을 만들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네스코는 또 창바이샨은 화산 분출물이 쌓여 형성된 복합화산 가운데 수백만 년 동안 가장 잘 보존된 것들 중 하나라며 특히 정상에 있는 텐치, 천지 호수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큰 분화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백두산은 북한과 중국의 접경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는 중국, 나머지는 북한 영토입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 언론들은 앞으로 한국식 표현인 백두산보다 중국식 명칭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28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27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20대와 함정 8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항공기 14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북쪽, 남서쪽, 남동쪽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지난 21일에서 22일에도 항공기 36대와 함정 6척을 타이완 섬 인근에 보내는 등 크고 작은 군사활동을 거의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어제 길베르토 테오르도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최근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상민병대가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 공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